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의 추가 제재는 미사일 개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호세인 데흑한 이란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데흑한 장관은 어제 이번 제재는 미국이 이란의 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곧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발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지난해 말 두 차례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지난 17일 미사일 활동에 관여한 이란인 5명과 업체 한 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 핵합의 이행에 따라 미국이 이란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해제한 직후 이뤄진 것입니다. 이란은 핵합의 이행으로 그동안 서방에 동결돼 있던 320억 달러의 자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이란 중앙은행이 밝혔습니다. 발리올라 세이프 중앙은행장은 오늘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320억 달러 중 280억 달러는 중앙은행에 정부 지분인 나머지 40억 달러 등 재무부로 이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따른 제재 조치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자국 내 이란 자산을 동결해왔으며 지난 16일 핵 합의가 본격 시행되면서 동결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에 따라 석유 수출을 위한 증산에 나섰습니다. 로크네린 자바디 이란 석유부 부장관은 어제 산유량을 하루 50만 배럴까지 추가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9%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대로 잡았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경제성장률이 6.9%로 지난 1990년에 3.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당시 태난먼 광장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에서 수니파 무장세력 ISIL이 세력을 확장한 지 2년 만에 19,000여 명이 숨지고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개월간의 조사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 중 8천 명의 이라크 정부군이 숨졌으며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만에 민간인 3,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이라크 지원단은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지금까지 1,000명의 민간인들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라크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상당수가 ISIL의 성노예로 붙잡혀 있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국제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친정부군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시리아 평화회담이 주요국들의 견해차로 연기될 수 있다고 유엔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바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어제 25일 개최가 여전히 목표지만 시리아 반군단체 대표단 참석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크 대변인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담에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배석합니다. 호주는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한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 공습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턴불 총리가 어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사태를 논의했으며 카터 장관은 호주의 공언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주변에 보면은요, 유독 산만한 아이들이 가끔 있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감정 절제가 잘 안 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식으로 관찰해보면 보통 아이들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러면 ADHD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ADHD는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인데요. 유전적으로 혹은 환경적인 이유로 생기는 장애입니다.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 자녀 가운데 50%는 이 ADHD를 물려받고요. 쌍둥이 한 명이 이 증상에 있으면 나머지 쌍둥이 80%가 또 ADHD 증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장애가 있는 어른은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 단순한 실수를 많이 하고 계획적인 일을 못하고 주위에서 게으르다거나 의욕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게 특징인데요. 균형이 있는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요, 60대 여성의 사례를 들면서 나이 들어서 이 장애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1950년대에서 60년대에는 이 장애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증상을 진단받지 않고 치매라든가 다른 증상으로 오인하거나 나이 탓으로 돌려서 이 삶 전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혹시 ADHD를 앓고 있는 건 아닌지 의사를 찾아보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약물치료와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영하 9도로 뚝 떨어졌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북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0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 영하 19도에서 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7도 분포. 신의주 역시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6도 분포. 개성 오전에 맑습니다. 영하 13도에서 영하 5도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벤 이 킹이 부릅니다. Stand by me 들어보시죠.
stand by. Whenever you're in trouble, won't you stand by me? Oh, stand by me. Whoa, won't you stand now? Oh, stand, stand by me. Whe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이란 정부는 자국의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미국의 새 제재가 미사일 개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란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이란 핵 합의 이행에 따라서 이란에 대한 이 핵 관련 제재가 해제된 지 하루 만에요.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또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는데요. 이란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네요.
네, 이란 국방부가 미국의 새 탄도미사일 제재에 대한 반응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세인 데흑한 이란 국방장관은 자국의 탄도미사일 계획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는 미사일 개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세인 자베르 안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요,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의 새 제재는 정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는데요. 자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관련된 합법적인 활동이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불법이라는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이란이 이런 결의를 어기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자 미국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 내에서 제재 부과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핵 관련 이 제재가 풀린 지 하루 만에 미사일 관련 제재를 새로 부과한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요, 새로운 제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제재가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도 저희가 조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새 제재 대상은 이란의 기업과 개인 등 11곳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재료 등을 획득하는 데 연루되어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과 중국 등을 거쳐서 신분을 숨긴 채 은밀하게 관련 재료 등을 국제기업 등으로부터 수입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의 새 제재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 등에 국한된 것인데요. 자, 이번 신규 제재는 훨씬 광범위한 이란의 핵 관련 제재 해제로 인한 효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전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란이 제재 해제와 동시에 외국에 동결됐던 자산 일부를 성공적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고요.
네, 발리올라 세이프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과 일본, 독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그동안 제재로 인해 동결됐던 자산을 이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이프 총재는 제재 해제로 이란 정부가 외국에 있던 자산 320억 달러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체 받은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세이프 총재는 320억 달러 중에 280억 달러는 중앙은행으로 환수되고 40억 달러는 국고로 귀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자산은 해외의 안전한 계좌에 계속 보관을 하면서 수입 대금이나 필요한 물품 등을 사오고 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요, 제재 해제에 맞춰서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걸 당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제재 해제로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자유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주요 6개국과 핵협상을 추진을 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이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반대에 많이 부딪혔었습니다. 하지만 네. 국제사회로의 편입 그리고 경제 회복 등을 이제 이유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재 해제가 풀리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로하니 대통령은 또 핵 합의 이행 의지도 거듭 밝혔는데요. 다른 관련국들이 합의를 지키는 한 이란도 핵 합의를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로하니 대통령은 테헤란을 방문 중인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했는데요. 이란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이란이 또 제재 해제로 석유 수출에 대한 제한이 풀렸는데요. 석유 증산 입장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이란 정부가 앞서 예고한 조치였죠.
네.
이번에 제재가 풀리면서 1일 원유 생산량을 50만 배럴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된 것보다도 조금 더 많은 수치인데요. 이란은 증산 이전에 1일 300만 달러의 원유를 생산하고 이 중에 100만 배럴을 수출을 했었습니다. 300만 배럴 중에 100만 배럴을 수출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50만 배럴을 더 증산을 하면서 국제 유가는 더욱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치였다고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6.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7%대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1990년에는 중국의 태난먼 사태로 인한 불안 또 국제사회 제재로 3.8%의 매우 낮은 성장을 기록한 바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7%대 보다 높은 성장률 그리고 한동안 계속 이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해 성장률이 6.9%로 집계가 됐고요.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이런 위축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0%대 성장을 유지해왔는데요. 중국 경제 상황이 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전문가들은 고속 성장을 이어온 중국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저속 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도요, 중국이 이제는 중저속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적절한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개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6.9% 성장세가 중국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그동안 이제 7%를 지난해 이제 성장 목표로 제시를 했었죠. 하지만 7%라고 정확하게 못 박았던 것은 아니고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총리 등 모두 이제 7% 안팎의 성장 이렇게 7% 안팎이라는 단어를 목표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국가 통계국 발표 후에도요. 6.9% 성장은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이 외부적 어려운 요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 목표에 부합한 수치라고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성장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유지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부의 반응은 좀 다르죠. 세계은행은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9%로 낮추면서 중국의 경제 부진을 가장 큰 이제 우려되는 변수 중에 하나로 꼽은 바 있습니다. 또 올 초 중국에서 경제 불안감으로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죠.
네, 이번에도 아시아 소식입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의 중국과의 영유권 해역에요. 비행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네, 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새해 들어서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필리핀 민항청은 남중국해 파가사 섬의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민간 항공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파가사 섬은 스플래틀리 군도에 있는데요. 이 스플래틀리 군도는 필리핀은 물론이고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영유권 분쟁 지역입니다. 또 파가사 섬도 중국도 중에다오라고 부르면서 자국의 영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섬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필리핀 민항청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불법 행위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앞서 중국이 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활주로에 항공기를 착륙시키면서 또 필리핀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네.
필리핀의 이번 항공기 추적 시스템 구축이 이와 관련된 건가요?
필리핀 정부가 그렇게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뭐 대응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정부는 이번 시스템이 민간 항공기를 추적하는 것이고 하루 평균 200편의 민항기가 통과하는 스플래틀리제도 상공의 비행 안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하신 중국의 이 항공기 이 인공섬 착륙 이어서 곧바로 이런 발표가 나왔고요. 중국의 항공기도 이 필리핀 정부가 감시하겠다고 하는 이 스플린틀리 제도 상공을 비행해서 인공섬에 착륙을 했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민항기들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1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홍래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요. 중국은 필리핀이 민항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중례다오를 포함한 난사군도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난사군도는 이 필리핀이 말하는 스플래틀리 군도죠.
네.
또 필리핀이 중례다오 등에서 여기는 벌이는 모든 행위는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또 필리핀이 과장된 말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재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유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대선 후보 동정부터 살펴보고요.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의 플린트시 주민이 오염된 식수로 인해서 납중독에 걸렸다는 소식, 또 올해 아카데미상 주요 부문 후보들이 백인 일색이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시상식 불참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가요, 18일이 마틴 루터킹 기념일이었습니다.
네.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을 이끈 킹 목사를 기리는 날인데요. 어제 많은 미국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또 하루를 보냈다고 하네요.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도 이 워싱턴 DC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서 학생들과 함께 시금치를 심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색다른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가 하면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은 마틴 루터킹 기념일에도 변함없이 선거 유세에 열중했습니다.
네. 자, 먼저 민주당 후보들 동향부터 알아볼까요?
네, 민주당 후보들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전날인 일요일 17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TV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다음 날 세 후보 모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콜롬비아를 방문해서 주 의사당에서 열린 킹 목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지난해 뉴스의 중심이었던 곳인데요. 50년 넘게 의사당 앞에 휘날리던 이 남부연합기가 논란이 되면서 결국 철거되기 이르렀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6월에 흑인교회 총격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이 백인 우월주의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범인 딜런 루프가 남부연합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남부연합기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졌는데요. 이 1860년대에 노예제 폐지에 반대하는 남부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남부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남부연합기는 인종차별을 바로 상징한다는 거죠.
네.
결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사당 앞에 있던 남부연합기는 지난해 7월에 철거됐습니다.
네. 자, 그런 자리에서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킹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린 거네요.
네네.
자, 킹 목사의 노력에 힘입어서 1960년대 민권법하고 투표권법이 제정됐는데요. 이 법에 서명한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린든 존슨 대통령이었죠.
네네.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한테는 또 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클린턴 후보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킹 목사 등 민권운동의 영웅들이 한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남부연합기는 주의회 의사당이 아니라 박물관에 속한다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이날 기념식에 이어서 흑인 민권단체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NAACP가 이끈 시가 행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다들 바쁜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요. 각각 다른 주로 또 이동해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요.
네, 클린턴 후보는 어제 오후 중서부 아이오와주를 찾아서 오바마 케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는데요. 이 보험 가입자들이 1년에 3번 본인 부담금 걱정 없이 진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샌더스 후보는 어제 남부 엘라바마주를 찾아서 최저임금 인상과 대학 등록금 무료, 또 유급 가족휴가 계획 등에 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는 예비선거 초기 경합주인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후보 동정도 알아볼까요?
네,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버지니아주의 보수적인 기독교 대학교인 리버티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복음주의 기독교도 그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넓히려는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리버티 대학교는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찾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버티 대학교 제리 펄웰 총장은 트럼프 후보를 가리켜서 신선한 바람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트럼프 후보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테드 크루즈 후보의 지지 기반 역시 복음주의 기독교 유권자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전국적으로는 트럼프 후보에 뒤지고 있지만 이 보수적인 아이오와주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제치고 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뉴햄프셔주에 가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과거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을 기부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보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최근 두 후보가 서로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그동안 두 후보는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왔는데요.
네.
이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바짝 추격하면서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크루즈 후보를 가리켜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요. 또 크루즈 후보가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루즈 후보는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그런다고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네.
또 미국인들이 지지율 결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의 플린트시 주민이요. 오염된 식수로 인해서 납중독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네. 플린트시는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유명한 디트로이트시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달리면 나오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요.
네.
또 그리 머지않은 곳에 5대 호의 하나인 휴런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실 만한 깨끗한 물이 없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휴런호 물을 끌어다 쓰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 보네요.
네, 원래 이 플린트시는 휴런 호수물을 끌어다 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이 디트로이트시에 돈을 내야 했는데요. 이 사용료를 내야 했는데 이 몇 년 전에 플린트시가 재정 위기를 겪게 되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식수원을 바꿨습니다. 이 휴런 호수가 아니라 플린트 강물을 끌어다 쓰기로 한 거죠.
네, 그런데 플린트 강물이 오염돼 있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또 식수원이 바뀌고 얼마 안 돼서 이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물 색깔이 누렇고 또 냄새가 날 뿐 아니라 물맛도 이상했다는 겁니다. 물에 철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1차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플린트 강물은 부식성이 강해서 이 녹이 생기는 걸 막는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 미시간주 환경부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수도관이 쇠로 되어 있는데 또 쇠가 부식해서 녹이 생겼고 이 녹물이 그대로 플린트시 가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부식성이 강한 물을 처리하지 않는 건 연방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플린트 주민이 중심이 돼서 이 미시간 환경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녹물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플린트 가정에 들어가는 수도관 가운데 이 절반 이상이 이 납을 함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음새를 납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녹과 함께 납이 들어있는 물이 또 각 가정에 식수로 공급됐다는 거죠.
네. 자, 이에 대해서 시나 주정부 반응 어땠습니까?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미시간주와 플린트시 관계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면서 주민들에게 말해왔습니다. 데인 월링 전 플린트시장은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죠.
예, 녹이나 납이 들어있는 물이 건강에 좋을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납 중독이 신장 이상과 고혈압, 빈혈을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태아와 어린이, 임신부에게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심할 경우에는 경련과 혼수 상태를 일으키고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학습장애와 이상행동, 정신지체 등 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플린트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1년 반이나 모르고 그 물을 마시고 또 그 물로 머리를 감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가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플린트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소아과 의사의 공이 컸습니다. 이 헐리 의료센터의 모나 헤나 아티샤 박사인데요. 헤나 아티샤 박사는 피부 발진이나 탈모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아이들의 혈중 납 수치가 예전보다 2배, 심하면 3배나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이 처음에 미시간 주 정부는 헤나 아티샤 박사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든다면서 비난했는데요. 결국 지난해 10월에 식수원을 휴런 호수로 다시 바꿨습니다.
네. 뭐 이제는 식수원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진 않은데요. 수도관이 또 이미 부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물의 납 수준이 여전히 높은데요. 이달 초에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토요일에 16일에 스나이더 주지사 요청에 따라서 현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 미시간주는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플린트 주민에게 병에 든 생수와 여과용 도구 등을 나눠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이 미 전역으로 알려지면서 항의 시위까지 열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흑인 민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 등이 일요일 17일에 플린트시를 방문하고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가리켜 재난이라면서 플린트시는 범죄의 현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플린트시는 주민의 대부분이 흑인이고요.
네.
주민 가운데 약 40%가 빈곤층에 속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또 인종차별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플린트시 출신인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는 이번 플린트 사태를 가리켜서 식수 문제가 아니라 인종과 가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요일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스나이더 주지사가 또 공화당 소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스나이더 주지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스나이더 주지사가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스나이더 주지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 미시간주 애나버에 있는 주지사 관저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사태를 연방 차원에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수상 후보들이 지난 13일 발표됐는데요. 이 감독상하고 남녀 주연 배우상을 포함한 주요 부문 후보 20명이 모두 백인이어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발표가 나온 지 며칠 지났는데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카데미 상이라고 하면은 뭐 미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영화상인데요.
네.
이 흔히 오스카상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 오스카상 후보들이 지난해에도 이 주요 부문 후보가 백인 1색이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 흑인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상 보이콧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참석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시상식 중계 방송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뭐 지난해도 비슷한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긴 했는데요. 올해는 이 유명한 영화인들이 동참을 해서 더 주목을 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명 흑인 감독인 스파이크 리와 흑인 여배우 제이다 핑키 스미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사람은 어제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기념일에 맞춰서 이 시상식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스파이크 리는 사진 공유 사이트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오스카상 후보가 또다시 백인 일색이라면서 후보들의 피부가 백합처럼 하얀 이 백인들만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배우 제이다 핑키 스미스도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이 스미스가 동료 흑인 배우 윌 스미스의 아내이기도 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윌 스미스는 올해 컨커션, 그러니까 이 뇌진탕이란 제목의 영화에서 법의학 병리학자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서 이 골든글로브 영화상에서는 이 주연 배우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아카데미로부터는 외면받은 건데요. 또 윌 스미스뿐만이 아니고요. 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이드리스 엘바나 세뮤얼 잭슨 등도 이번에 후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네.
아, 그러자 이 윌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키 스미스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동영상에서 인정해달라거나 간청하거나 인정해달라고 간청하거나 요청하는 건 이 존엄성과 권한을 깎는 행위라고 말했고요. 유색인종들은 존엄하며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후보들이 백인 일색인 게요. 시상식을 주관하는 이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이 주로 백인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아카데미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회원 6,300명 가운데 94%가 백인이었고요. 77%가 남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흑인은 2%, 중남미계는 또 2%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평균 나이가 만 62살이었는데요.
네.
50살 이하는 50살 이하는 전체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아카데미 회원 대부분이 나이 많은 백인 남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이렇게 회원들 가운데 다양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후보 선정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카데미상 후보는 이들 회원들의 그 투표로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네.
이 논란이 커지자 쉐릴 분 아이삭스 아카데미 회장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삭스 회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후보들이 모두 백인이었다는 점에 자신도 역시 몹시 속상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획기적인 조처를 약속했습니다. 이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이 회원 모집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게리 무어의 노래 Still Got the Blues 골라봤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요. 메카시즘이 조만간 트럼피즘으로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제하에 기고문을 실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메카시즘과 트럼피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메카시즘이란 뭘까요?
네, 메카시는 메카시라는 말의 사상이나 주의를 뜻하는 영어 이즘을 붙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이 메카시는 1950년대에 활동한 미국의 정치인인 조셉 레이먼드 메카시의 성인데요. 이 조셉 메카시는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주 출신으로 1947년부터 1957년 사망할 때까지 공화당 상원 의원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메카시는 1950년 2월 9일에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공화당 모임에서 미국 국무부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있다는 이 폭탄 발언을 하면서 미국 정가는 물론이고 교육계, 노동계, 문화계조차 이념의 광풍 속으로 몰아나왔습니다. 이 메카시즘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쓸었던 적색공포, 이른바 반공 열풍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거짓과 선동 등을 일삼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메카시 의원의 주장은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네, 제대로 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무부에 있다는 공산주의자의 숫자를 두고도 오늘날까지 엇갈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카시 의원이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한 발언을 녹음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메카시 의원이 205명이라고 했다, 57명이라고 했다, 81명이라고 했다, 10명이다 이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메카시 본인 자신도 번번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어쨌거나 메카시는 국무부에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 전 세계가 이 냉전 시대를 맞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소련에 이어서 중국도 공산화가 됐고 한반도 역시 이 메카시 의원의 발언이 있고 난 지 몇 달 후에 전쟁이 있죠. 이런 공산주의의 급격한 팽창에 위협을 느끼던 차에 메카시 의원의 이런 주장이 나오자 미국 조야는 발칵 뒤집힙니다. 이 소련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안에서 공산주의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광풍이 휘몰아쳤고요. 그 중심에 바로 이 메카시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메카시즘, 거짓과 선동주의.
1950년 6월 이 공화당 의원 몇 명이 이른바 양심 선언을 합니다. 자신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거죠. 이는 메카시의 주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었습니다. 특히 에드거 후보, 당시 연방수사국 국장의 존재는 메카시 의원에게는 든든한 지렛대였는데요. 거기다가 1953년에 이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가 들어서자 메카시 의원은 상원 정보활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이 정부 안의 공산주의자 색출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이 내노라 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심지어 유명 영화배우인 찰리 채프린 같은 문학의 인사조차 이 반공, 메카시즘의 광풍에 휩쓸려서 일자리를 잃어 했는데요. 메카시는 급기야 이 정부와 군까지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이 공산주의에 너무 약하게 대처한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똥을 피해서 잔뜩 몸살이고 있던 정치인과 전문가, 지식인들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일어섭니다. 메카시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결국 메카시 의원은 1954년 12월 상원에서 불신임됩니다. 메카시 의원은 상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 동료 의원들이 그를 기피했죠. 그로부터 3년 뒤 메카시 의원은 48살 젊은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 공식 사인은 간염이었는데요. 알코올 중독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메카시가 주장한 대로 이 공산당 세력이 미국 정부 깊숙이 파고든 적은 미국 역사상 없었다는 게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이번엔 트럼피즘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트럼피즘은 메카시즘처럼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경선주자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성에다가 이즘을 붙인 말입니다. 앞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에는 이 트럼피즘이 조만간 거짓과 선동, 날조를 상징하는 메카시즘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고문이 실리기도 했었죠. 이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막말 정치로 유명합니다. When Mexico sends its people, they're not sending their best. 한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 땅에 좋은 걸 갖고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건 마약과 범죄, 강간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공격을 받았을 때 뉴욕에 있던 수많은 이슬람교 신자들이 환호하는 걸 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막말하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도가 지나치다, 선을 넘었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하지만 지지자들로부터는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할 말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트럼피즘은 선거 초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일으키던 돌풍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대중인기 영합주의에 의존해서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 이 정치적 극단주의에 의존하는 현상을 빗대서 트럼피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성 정치에 대한 염증,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피즘을 부상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메카시즘과 트럼피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I would recommend. I would recommend. 미국은 다양한 문화의 나라입니다. America is a diverse country. 그래서 여러 나라의 민속 음식을 food truck을 통해 먹어볼 수 있는데요. food truck은 주방 시설을 갖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이동 차량입니다. 네, food truck. 요즘 미국에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od truck은 날마다 장소가 바뀌는데요. 사람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즉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이동 음식점이 언제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셜 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한국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우리 회사 앞에 온다는 걸 확인하고 점심시간 때 사 먹으러 나갔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I would recommend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전에 제가 푸드트럭에서 일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볼까요? Listen carefully.
Number 34, kimchi sub with a Diet Coke. Here you go. Next in line.
Hi, it's my first time here. What should I order?
I would recommend the kimchi sub. It's everyone's favorite.
Kimchi? Ooh, but isn't kimchi spicy though?
The kimchi sub has the spicy kick. but Americans really like it. It's quite popular.
Okay, sounds good. I'll give it a try.
Anything else?
No, that's it.
Your ticket number is 35.
난 이곳에 처음이에요. What should I order? 어떤 음식을 주문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라는 사람이 I would recommend the kimchi sandwich. 저는 손님에게 김치 샌드위치를 추천합니다. It's everyone's favorite.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기에는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제가 But isn't kimchi spicy? 그런데 김치는 맵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라는 사람은 미소를 지으면서 맵긴 매워도 미국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상당히 인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4, kimchi sub with a Diet Coke. Here you go. Next in line.
Hi, it's my first time here. What should I order?
I would recommend the kimchi sub. It's everyone's favorite.
Kimchi, ooh, but isn't kimchi spicy though?
The kimchi sub has the spicy kick, but Americans really like it. It's quite popular.
Okay, sounds good. I'll give it a try.
오늘의 영어 표현은 I would recommend. I would recommend이죠? Recommend는 추천하다 또는 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would recommend 하면 나는 무엇 무엇을 추천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푸드트럭에 일하는 사람이 I would recommend the kimchi sub 라고 했죠. 나는 손님에게 김치 샌드위치를 추천해요 라고 했습니다. Now it's your turn. I'll say it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추천하다 또는 권하다. 그렇죠? Recommend. Recommend이죠? 나는 무엇 무엇을 추천하다. 네, 맞습니다. I would recommend. I would recommend입니다. I would recommend practic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Van Morrison의 Someone Like You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ve been searching a long time. Someone exactly like you. I've been traveling all around the world, waiting for you to come through. Someone like you make it all worthwhile. Someone like you keep me satisfied. Someone exactly like you. Hard road. They've been looking for someone exactly like you. I've been carrying my heavy load, waiting for the light to come shining through. Someone like you, make it all worthwhile. Someone like you make me satisfied. Someone exactly like you. I've been doing some soul searching, find out where you were at. Up and down the highway, in all kinds of foreign land. Someone like you, make it all worthwhile. Someone like you, keep me satisfied. Someone exactly like you.
all around the world, marching to the beat of a different drum. But lately I have realized, maybe the best is yet to come.
Someon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36년 1월 19일 오늘, 물을 끓여 생기는 증기를 이용해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가 영국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대학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와트는 어느 날 고장난 뉴코맨의 증기기관을 수리하던 중 뉴코맨의 증기기관이 열 손실이 너무 커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What thought of ways to improve Newcomen's engine? For one thing, the engine had to be fuel efficient. Newcomen's engine.
이 와트는 이 단점을 고치면 실용적인 증기기관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연구한 끝에 마침내 1775년 기존의 증기기관의 단점을 보완한 효율적인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증기기관은 땅속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 펌프로 사용된 반면, 와트의 증기기관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와트가 발명한 이 증기기관은 이후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66년 1월 19일 오늘, 인디라 간디가 인도의 세 번째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인도의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The first thing is, do we keep the country's unity intact? Do we give the poor the...
1917년 인도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의 무남동녀로 태어난 간디는 12살 때부터 독립운동에 참가하는 등 일찍부터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인디라 간디는 이후 1947년 인도가 독립한 뒤 아버지를 도우며 계속해서 정치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이후 1966년 바하두르 샤스트리 인도 총리가 심장병으로 사망하자 인디라 간디는 그의 뒤를 이어서 인도의 세 번째 총리로 취임한 것입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총리를 지낸 인디라 간디는 하지만 권위주의 정치와 장기 집권으로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인디라 간디는 1984년 10년 동안 자신을 경호해오던 시크교도 경호원들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